네, 이 아침에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남유다의 멸망과 또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익숙한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아픔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죠. 그러므로 그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앞선 이야기들, 그러니까 1절로부터 4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호와의 종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회복의 내용들이 쭉 펼쳐진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산들아, 땅들아, 하늘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뻐하자, 찬양하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14절은 그에 대한 시온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예루살렘, 또그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이런 선포가 있은 다음에 시온의 반응은 상당히 좀 냉소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이 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단히 마음에 앙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의 기록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히 여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은 적도 없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오십니까? 어떻게 여인이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자기에서 난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뉴스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아이를 버린 일 또는 아이를 어떻게 학대한 일 이런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 있지 않나? 엄마도 자기 자식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는지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이시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인간들 가운데에서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엄마가 된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에게 젖을 주시는 엄마가 된 것처럼 그런 푸근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면서 한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에다가, 특별히 손바닥에다가 새겨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거 적어야 되는데 노트가 없거나 그러면 급한 대로 손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다가 써도 잊어먹으리니까 아예 그냥 손에다가 써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손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에다가 새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손에다가 새긴다라는 것은 문신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문신을 하시지만 이분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좀 멋부리려고 문신을 하는 반면에 이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문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문신을 하는 것이죠. 손이라든지 또는 이마라든지 그런 곳에 자기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내가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안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훼의 것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손에 야훼의 것이라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중간에 보시면 손에 야훼의 것이다 라고 손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다가 야훼의 것 이렇게 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 안에서도 어떤 제사장들이나 또는 신전에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자기의 몸에 그렇게 새김으로써 자기의 소유가 어떤 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고로 신의 이름이 내 몸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너를 새겼다,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에 문신을 새겨서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손에 이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성벽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성벽이고 회복의 성벽입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땅이 아니라 새롭게 될 성벽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청사진 같은 것이고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회복의 꿈이, 회복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고 폐허가 되었고 무너져버렸고 그곳의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니컬한 사람들,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직접 펴보이시면서 여기에 너희의 이름들이 있지 않고 여기에 너희의 미래가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리겠냐, 너희의 이름이 내 손에 있는데, 너희의 미래가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두 대상이 교체되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내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설자들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잡혀갔던 사람들, 그 자녀들이 빨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황폐하게 했던 사람들,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사람들은 또 떠나가게 되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력들은 떠나가고 이제 우리의 재건을 돕고 다시 일으킬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회복시킬 그런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라, 사방을 봐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 오고 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러한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건축자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이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두 가지 그림이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무수히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무수히 돌아옴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비좁게 될 정도로 많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황폐한 땅에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백성이 돌아옴으로써, 몰려들므로써 좁아서 이제 공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시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자들은 다시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그림을 주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었냐면 젖을 먹이시는 엄마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그 젖먹이 아이를 보호하신 엄마처럼 우리를 보듬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다른 엄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고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이 유다의 백성들도 이제 마치 엄마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미리 한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엄마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시온의 엄마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미지, 엄마의 이미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빼앗겨 버렸다가 다시 돌려받게 될 그 예루살렘이라는 엄마의 이미지가 여기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 자녀들을 잃어버렸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20절 초반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이죠.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가운데서 새로운 자녀가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후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하기를 이 땅이 너무 좁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좁아요. 왜 좀 더 집을 넓혀주세요? 더 좀 집을 확장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살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상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을 때 낳은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이 집이 너무 좁아요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은 것인가? 누가 대신 이들을 다시 낳아준 것인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머니로서 그 자식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내어주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전체의 어떤 이미지로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어머니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자녀가 이제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아준 거지? 나는 그때 홀로 남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줬단 말인가? 언제 그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또 언제 그들이 이렇게 수가 늘어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단 말인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어떤 면에서 참 좋을 수 있겠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양육하고 힘쓰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다 이렇게 자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 너무 힘들어서 얘가 언제 크나 그러면서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어느새 이렇게까지 다 큰 거예요. 우리 치면 이제 한참 막 중고등학교 어떻게 보낼까 하고 있는데 언제 대학까지 다 졸업해서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입시의 그런 걱정과 부담이 저로부터 날아가게 되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수고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빼앗겨버렸고 다 황폐케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느샌가 장성해서 이곳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어느샌가 번듯하게 커서 이곳으로 다시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언제 누가 이들을 나를 대신해서 키워주고 낳아주었는가?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23절의 왕들, 왕비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왕비들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지금 내 자녀들을 뺏겨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뭐처럼 됐다는 것입니까?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빼앗겨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그들을 양부 삼아서 그들을 유모 삼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들을 빼앗겨버린 엄마,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엄마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마치 엄마처럼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지나가고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예언서로서 어떤 문자적인 성취를 바라고 이것을 읽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로 포로로 잡혀갔던 아들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롭게 성벽이 세워지고 또 성전도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여전히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야만 했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성벽은 훼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지경이 될 정도로 그들은 또다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예언이 어떤 문자적인 성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죠. 이 이사야 예언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 회복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의 백성이 먼 나라로 빼앗겨 갔다가 돌아오는 데에 그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회복을 맞게 되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미에 보시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최종적인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회복의 최종적인 완성이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고 참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바로 그 아드님께서 우리의 처지까지 내려오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나는 이미 황폐케 되었고 나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커서 도무지 아무런 가망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의 곤고한 지경을 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마치 시온의 외침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절망의 지경에 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내던져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실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 실로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통은 죄가 없으신 분이 받으신 고통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책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살펴보면서 그곳에 두 엄마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엄마처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아들을 빼앗긴 부모가 되는 일이었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죄인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하시고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오늘 이사야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막을 잠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이름이 내 손에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교회에 오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에 주님이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왜 하나님 그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이 로마서 5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문신 말씀을 드리면서 문신은 신을 위하여서 그 백성이 사람들이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방의 제사는 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내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지요. 이 사랑에 설득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손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확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에 징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손에 너의 이름이 있다, 내 앞에 너의 성벽이 있다. 너의 미래가 내 계획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내어주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그때에 내가 먼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서 내어주지 않았나. 너희의 빼앗긴 아들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특별히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한 가지 난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도 알겠고 다 좋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까마득한데요, 주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무너져 있는데요, 주님. 여전히 우리는 고통하고 있는데요, 주님.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병도 시원하게 낫고, 내가 예수 믿으면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관계적인 문제도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주님, 이사야에 그런 회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그거 안 되던데요? 제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제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인가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한 회복의 그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로 말씀하지 않냐고, 이미 성취된 것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맞는 것이죠.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셔라고도 생각했다가,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이런 것인가? 그렇게 그런 문제로, 그런 결론으로 넘어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사야의 말씀은 문자적인 성취에 국한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성취와 관련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그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회복의 그림은 우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땅 가운데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회복에 대한 완전한 그림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전진되어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맛볼 뿐이죠.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그런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죠. 제한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회복을 바라기를,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면서 꿈꾸고 계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찾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본향을 찾아서 정말 정말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냅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랐던 땅은 그렇게 유한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한성을 그들이 사모하며 나아간 것이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한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영구하게 거하게 될 어떠한 단절도 없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이 계시록의 그림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장례식에서만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례 예배 때만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늘 읽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그림이 있습니다. 내 앞에 너희의 성벽이 있다, 너희의 청사진이 있다, 너희의 미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없는 그러한 땅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손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 그곳에 휩싸여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목사로서 위안을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살고자 예배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바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고 계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싸워내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